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쫓아 선하게 살아보려고 마음도 썼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갖출 것을 다 갖춘 것 같아 보이는 아마도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당신은 참 복받은 자요라고 곁에서 말을 던지기 쉬운 이런 청년인데 그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없단 말의 의미는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신 없고요.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간다면 천국으로 간다는 확신도 물론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생활은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에 관한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열문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할 때에 그는 이제 돈이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죠. 그가 주님의 열두 제자처럼 따라다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내 주님처럼 모시고 사는 생활은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내 주님처럼 모시고 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 땅에 살아갈 진정한 의미를 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문화는 큰 돈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건 주님이 주님 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냥 착하게 한다?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문화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본다면 온 마음 쓴다면 이 한 문화가 열문화 된다는 겁니다. 장사하라. 우리는 벌써 주님께서 하라실 때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이 내 영혼 속에 주님과 나의 실질적인 관계라면 예수님은 내 주님이고요. 나는 이곳에서 언제나 주님께 대하여 예하고 나 스스로가 아니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삶의 확신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아무 무의미한자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이건 정말 사명입니다. 내가 주인님 오는 집에 가고 난 위에 자리에 앉아버린 그 게으른 종처럼 예수님 보이지 않는 천국 가셨다고 내가 돌아서 버린다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이것이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강한 마음으로 매달려 보지 않고 나는 무익한 자고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해서 그 일은 할 수 없는 자처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한 문화를 땅에 감추어 둔 그 사람과 같은 사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주님의 시간을 살아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 가운데에 어느 동네에서 사람이 외곽지대에 죽었거들랑 그 동네하고 죽은 사람의 거리하고 가까운 거리를 측량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장례를 치루어 주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이 일어서다 보면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지만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동료, 그렇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길로 삼기가 제일 수월할 수 있어요. 사명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더 많이 느꼈겠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섬겨가면서 예수님과 더 마음이 가까워질 겁니다. 우리는 주님 살아계신가? 주님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확신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확신, 이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쓴 적이 있어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우루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사르밧 가부대기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 3년이 넘도록?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한 자들은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길 위에 내가 갈 길이 없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곳 위에 설 곳이 없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1장에는 다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다수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용할 것에 관해서 사도행전 9장에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라비아 강가에서 3년 지나면서 복음을 깨뚫도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정말 주님을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온전하게 일깨워 주신 줄 압니다. 근데 다소에서 이렇다 할 특별한 사역 없이 글쎄요, 조금은 했은지 모르겠지만 두드러진 흔적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내 주님 모시고 이 시간 내 주님께 대하여 빛 가운데 깨어있는 자는 압니다. 절대 여기에서 방황해서는 안 된다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보내려 하나? 아닙니다. 주님과 오늘 살고 있는 이는 압니다. 이 시간 살고 있는 이는 압니다. 그거 아니면 늘 영혼이 확신이 없습니다. 바쁠 때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바빠도 되나? 한가로울 때는 이렇게 한가로워도 되나? 늘 이렇게 안정감이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처럼 돌이켜 주님 안에서 힘을 갖고 있는 이는 내 영혼의 구원을 느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특별한 일은 안 해도 잠잠하고 신뢰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이렇게 정돈된 영혼, 안정감 있는 영혼, 확신 있는 영혼 이끌어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확신이 없습니다. 섬긴다고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과 더불어 그리 시내가적인 확신이 없다면, 사르밧 가부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확신이 없다면 갈멜산에 간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아방과 부딪힌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하루하루 시간시간 주님 모신 확신이 있었기에, 내 주님과 함께란 것이 확신이 있기에 아방을 부딪혀도 내가 이스라엘 괴롭힌 자가 아니오 당신이오라고 맞받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루하루 확신 있게 살았기에 기도하면 분명히 불이 나를 줄 알았습니다. 발가스라 쓴 자를 조롱하면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분명히 비가 내릴 줄 알았기에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일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잠시 후에는 한쪽 뺀 강도가 천국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쪽 뺀 강도가 주님을 조롱할 때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그게 없다고 모르고 어쩌겠어요. 이사야 50장은 아침마다니까 오늘 아침도 그러겠죠. 주께서 나를 일깨우셔서 그의 은혜 이슬로 내 영혼 속에 풍요롭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는 길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에 뽑힘을 당하고 등에 매질을 당하는 그건 잘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은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옳은 거야. 확신을 주신 겁니다. 어렵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거요. 그리고 잠들 때에 내 영혼이 스스로 오늘 길을 걸어오고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면 내 영혼이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왔는데 나 이 시간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나 주님 의지하고 잘래요. 이때에 오늘 길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처럼 평강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험한 길을 걸어왔지만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요수아 4장에서는 3장은 요단강 건너갔지만 4장에서 그냥 불안한 가운데 있도록 원치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마다 그렇게 큰 돌도 아니에요. 혼자서 메고 갈 수 있는 돌을 가지고 가서 각 지파에 잠자는 그 곁에 세워놓고 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요. 얼마나 좋아요. 확신.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아무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 잤다 그거 아니죠. 주님과 함께 성을 한 바퀴 도는 마음을 느낀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쉬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랬습니다. 확신이 넘쳤습니다. 마지막은 일곱 바퀴 돌 때도 확신 넘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 소리, 우렁찬 소리, 확신의 잔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13번째 날 우리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습니까? 벌써 주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하심을 힘입은 분들이 많을 거니, 아니 거진 대부분일 거예요. 참마음으로 다가온 이들에게는 말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돌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열날 밤을 주님 앞에 온 정성 모두 가며 기도할 때는 하늘 보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에는 있을 수 없겠지만 참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을 향하는 여러분을, 그 어느 사람인들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나요? 어느 사람인들 주님께서 주시는 보리떡과 그 생선을 못 얻었나요? 다 얻었던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앉아서 기대한 이는 돌아가 버리고 잠들어 버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에 머물 때였어요. 기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길갈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주님 승리감도 아닙니다. 승리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고 이겼다는 이런 행복감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옷 입은 주님께 사로잡힌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주님과 함께가 가능했고 밤새도록 올라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 다음날 이런 시간부터 전쟁하기가 영광의 손에 붙들린 가운데서 확신 있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 확신 속에 여호수아가 이 말이 될까? 이 말이 이루어질까? 해야 기본 골짜기에 따라 아얄론 골짜기에 이게 될까? 아니죠. 확신 가운데에 길갈이 있었고 그냥 허지부지 서지 않았고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밤새도록 걸어왔고 확신 가운데 싸웠고 지금 온전히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함께 주셔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있습니다. 제게 믿음이 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해와 달을 멈추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이룬 겁니다. 확신 있는 생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확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의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있게 길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 행복하죠. 믿음의 행복, 길을 가지는 행복. 이들은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망설인 자가 아니라 주님께 길을 가져간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이 주님을 모신 이런 확신 있는 생활, 세상이 아무리 애매모호해도 우리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주님과 함께 살기에 확신이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함께 밤마다 모두 오는 이 귀중한 시간이 매듭을 짓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니 아쉬운 마음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님 앞에 함께 모여보는 행복이 있었다는 그 말이겠죠. 늦은 밤 시간이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해주신 주님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가온 우리 영혼을 결코 빈그릇처럼 그렇게 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 나아갈수록 은혜를 주시기에 또 주님을 향하여 또 나아가고 또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 자비로움이 있다. 밝음이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다가서다 보면 어느덧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가 길탄고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기다려 주실 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주님께서 면류관 가지시고 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 선생님만 그래야 하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신앙이 제대로 되어가다 보면 주님이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사는 참된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워집니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 자는 틀림없이 주님 상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실 것이란 뜻이 디모데후서 4장의 의미인 줄 압니다. 이 밤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을 향하시고 다가서신 여러분이들, 그날이 그와 같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을 지나면 우리가 어느 때 또 이런 시간 가질 수 있을지 그 예측 못하고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밤의 시간, 내일의 시간은 참 우리에게 어느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 없었습니다만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값진 시간일까요? 사실 저는 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남은 두 밤 중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섬김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하고 싶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스스로 구상해서 한다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 모두고 있는 제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임하여 오기에 주님 섬기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 좋을까요? 아마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성서를 주님의 긍휼 속에서 깨우쳐갈수록 더욱더 굳혀지고 확정되어져가는 것 한 가지가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많은 어떤 것이 구비되어야 필요한 것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좋은 여건을 준비해 본다는 것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 제대로 속하여 있는, 제대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의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참으로 요동치는 그런 어두운 밤일지라도, 참으로 능가하며 내 주님의 손안에서 오늘도 자유와 강함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서 있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준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건 꿈인가요? 아니죠. 이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의 풍량을 사도 말씀이 주님 은혜 속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이제 레기온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다시 항해해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알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하여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란 내용이 기록된 것을 사도행전 28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보디올입니다. 그곳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기록된 내용은 형제란 말과 그들이 청하여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는 말은 있지만 특별한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서 사도 말씀이 로마로 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로마에 도착하기에 조금 전에 한 4, 50리 더 앞 좀 되나요? 거기에 아비오 저자와 삼간까지 쫓아 나온 로마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4, 50리나 되는 길을 그들은 달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도행전의 28장에 기록되기를 사도 말씀이 저들을 보고 하나님께 사례했다는 감사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편 담대한 마음을 얻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디올에서 만난 분들도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나 그들도 사도 말씀을 알아보았겠죠. 짧지 않는 일주간 동안도 머물렀겠죠. 사도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들어가고 난 뒤에 3일 후에는 셋집을 구하여서 유대인들을 초빙해서 참으로 그 귀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삼간과 아비오 저자까지 쫓아놓은 그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특별한 뭐 이런저런 아무런 행사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그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그런 힘과 그런 담대함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나요? 특별한 것은 아니라도 주님 모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있다가 참으로 멀리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이들. 이들이 누가 왔는지는 사도행전 28장은 모르겠어요. 이름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참으로 이름들이 귀하게 쓰여진 것 읽게 됩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16장을 펼쳐놓은 것 아니고요. 저는 조그만 동산 위에 올라와서 어둠 속에서 주님을 모신 마음과 여러분을 향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밤이 그런 밤이었습니다. 캄캄함 속에서 마음에 묶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내용을 일일이 다 열 가지는 못하겠지만 몇 마디라도 이끌어본다면 그런 마음들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로마의 성도는 아닙니다만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말하면서 그런 형제는 그런 자매는 참 기쁨 되어져감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은 그리낌없이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 뭐 말씀을 잘한다 역사를 잘한다 그런 것이었나요?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마디 한마디 이끌어가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들은 만약에 이들이 사도행전 28장에 달려나온 이들이었다면 그 밝은 얼굴, 그 주님께 참으로 붙들려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얼굴로 나온 이들이었다고 한다면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참 내 가족, 참으로 주님이 그들 속에 엿보이는 주님의 밝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 보이고 주님의 생생함이 살아 보이는 내 형제들 여러분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자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어떤 조직이 없어서 아니에요. 주님께 붙들리는 이런 한 분 한 분 내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 짤막한 말 이렇게 하나하나 들먹여주는 한 분 한 분들은 다 주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주님을 모신 자요 주님이 그들 영혼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요 밝음이요 힘이요 그런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오디오에서 만난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아무런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생생함이 없는 그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초청했겠죠. 그리고 잠깐만 있지 않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겠죠. 뭔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의 그 아름다움이 있고 생생함이 있고 특별한 말이 오기 전에도 그들을 보자마자 가슴에 주님이 함께 오신 것 같은 그런 감사한 마음 넘치고 담대한 마음이 내 마음에 솟아나는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가면 안 되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자로 서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는 사르밧 여인에 관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어야 아무도 없다. 그러나 시돈 땅, 그거는 대해 큰 바다 옆에 있는 그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가부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이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주님 내가 모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살고 섬기고 죽는다도 해도 주님 모신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런 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님께는 얼마나 귀했을까요? 수넴 여인도 그런 분 아니었나요?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읽을 수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서 1장부터서 사무엘하서 9장 10장까지 여러분 그건 짧은 한 장 한 장 1년 그런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서 1장을 나이가 이제 한 30살 되는 다윗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서 10장쯤을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레 짐작해도 다윗의 나이가 40대 후반은 될 것 같아요. 좀 더 넘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은혜 속에 살아온 겁니다.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되는 자로 살아온 겁니다.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놓아버린 겁니다. 경솔이 대한 겁니다. 등한히 여긴 겁니다. 시편 51편은 철저한 다윗의 회개였지 다윗의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내 주님 아니 되어 주셨다거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셔서 내가 그랬다거나 아니죠. 내가 주님을 등한히 여기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내가 주님의 그 따심을 나의 진정한 내 주님으로 붙드는 것을 결리했을 때 생긴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짧지 않는 길 동안 근혜 속에 살았기에 그가 지금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울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책망 듣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에도 자기 왕이 자기 체면 이런 것만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향하여 웃을 초로 저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한 그 말은 나 문둥입니다 그 말입니다. 나 문둥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남한 장군이 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겠다고 했을까요? 그 물도 그렇게 좋은 물도 아닌데 근데 목욕하는 것은 자기를 벗어놓고 벌거벗은 자로 나오실 때는 문둥이란 겁니다. 문둥이 하나님 씻어주세요. 나 문둥이에요. 장군 아니고 저 아람의 장군이 아니고 수많은 전쟁의 승리에서 영광이 있는 그런 장군이 아니고 나 문둥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맑은 살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편 51편의 다윗도 왕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하셨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문둥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속에 살아온 시간이 짧지 않다 보니 그 은혜의 귀중성을 압니다. 그래서 왕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속한 주님 주시는 참다운 삶 거기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자가 아닌 겁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은 명료하게 그 점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물 제게 주십시오. 정결한 그 생명수를 제가 마셔야 제 영혼이 맑은 사람이지요. 그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정결한 그 생명수 제게 주세요. 제게서는 정결한 것 나오는 자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의로운 영, 그것은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판단과 바른 삶으로 이끌어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건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이런 길에 서서, 이런 길에 서서 내 영혼의 나의 하나님으로 참으로 내가 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혼이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나의 참빛으로 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적은 문제, 큰 문제 간에 관계하여 주시고 참으로 섭리하여 주시는 나의 구원이 되어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아닙니다.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구원 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 속에 무언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소산하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성게 볼 수 있는 이 자원하는 참된 사랑 당신이 주셔야 합니다. 벗어나면 너무 냄새 나는 운동입니다. 다윗은 시온의 설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아주소서 벗어났거든요. 이것 정말 이 은혜를 취할 은혜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던가요? 왕위가 아닙니다. 다른 거 무엇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 내 영혼이 속하여서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다스림 받는 이 놀라운 은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난 지금 이런 은혜가 없이 뭐 제사 드린다, 번제 드린다, 예물 드린다 그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나의 이런 관계일 때에 이런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김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 무엇도 하겠습니다. 정말 찢어지는 심령으로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다윗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경험하고 한 사람만이 지나갈 그런 내용일 것 같으면 시편 51편에 쓸 필요도 없고요. 그 내용을 자상하게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있을 때 이 은혜가 아니면 어둠과 죄악에 붙들려서 정말 어둠의 종노릇한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 참마음으로 메어달리면 오늘도 주님께 속하여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아름다움, 그 온전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영역 속에서 그 놀란 은총을 구하는 것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주님 제가 벗은 자 같습니다. 난 지금 천국 가기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났던 삶을 살았다는 죄의 고백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죄인이었던 그 모습은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대단한 그 모습을 가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무엇한 특별한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한 말만 보아도 우리가 생명을 덧입은 그리스도를 입은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입은 겁니다. 참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한시가닥 부르짖었을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겁니다. 옷 입은 그 안에는 고린도서 5장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장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만 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5장을 떠나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한다. 보이는 여건이 어렵고 보이는 여건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내 영혼을 이끌어간다면 해볼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앞에서 해볼만한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따라 행치 않는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 그건 예수님을 입어야 그 믿음이 와요. 좋은 생각 가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주님을 입으면 예수님께 내 영혼이 묶어지면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이것을 안다. 지금 뭔 여건이 그래요? 좋은 여건 아니잖아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여건은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을 입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강한 믿음이 된다면 글쎄요 여러분이 참으로 그 여건과 환경은 저 소선지서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속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수련 내에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일들을 믿음으로 마음에 주셨잖아요. 이 일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고 기대감이 없어 보이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집으로 본다면 외양간에 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원 그러하고 무화과나무 참 그러하고 채소 그래해도 내 구원의 주님 바라볼 때는 밝은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저 하박국서 3장의 그 안타까운 여건을 우리가 맛보듯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함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쁜 고백을 올려볼 수 있는 심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건 딴 근거가 없습니다. 주님을 입을 때인 겁니다. 고린도서 5장에 놓은 내가 벗은 자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지나간 길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자일수록 그런 마음은 절대 안 생깁니다. 오늘도 주님을 입을 때에 예수님께 연합된 가까운 마음이 되어갈 그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하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값진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서 사장만 봐도 오름을 많이 겪었던 세상이지만 내가 주님을 잊고 나니 저 예루살렘 향해 우시던 그 예수님 오늘 저 말 생각하고 저 말 생각해봐도 참으로 의에 줄인 마음으로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마음이 예수님을 옷 입은 여러분과 제 영혼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집에 자도 예수님은 정체 없어서 산 위에 숨으셔도 실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주님을 입은 우리 영혼 속에 이 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온의 주님께 속하여 오늘도 보좌의 주님의 다스림 받는 그 영혼인 겁니다. 이건 얼마나 귀중한가요? 이런 자로 나아갔을 때 역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세상은 참 단순하지 않지요. 참아야 될 일 많고 견뎌야 될 일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참으면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날이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좌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 가진 그런 마음으로 부딪히는 것은 근심스럽고 지루한 일 많아도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영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주님을 위한 그의 일꾼으로 그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간다면 얼마나 귀하나요? 고린도서 5장의 그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런 사람 좀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청하여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을 향하여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길을 걷고 있다. 근데 시간만 자꾸 보내고 있다. 안 될 이야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건 가데스 바네아예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특별한 생각도 없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두르가 믿음이 없었다 이것만 생각할 겁니까? 그러나 사실은 은밀하게 명철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일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모자란 점이 있어도 하나님 참아주시고 인내하심이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럼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점검하세요. 12두령 보낼 때에 12두령을 보낼 때에 각 지파의 두령들을 보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몰랐었을까요? 알았습니다. 12두령은 가서 어떤 이야기하고 돌아올 것인가 우리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왜 알았나요? 그들은 주님과의 그런 관점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기 전에도 전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길 가고 있었던 거요. 열두령들은 벌써 그것 아니었었어요. 가서 보자 그것이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 주님과 함께 기하려 보자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냐요? 근데 이 문제는 열두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결정해버리시고 마시었습니다. 그들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식 가져오는지 나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 모신 자로 귀 기울여 볼란다. 그러면 소리는 두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10명의 두령들의 소리도 들려오겠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절 찢으면서도 강하게 말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편에 속겠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소리에 아멘이요. 내가 주님께 안 속하다 보면 열두령이 봤던 것이나 내가 그 소리에 이끌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죠? 정탐을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죠?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지나서 21장을 보세요. 그들은 길로 인해서 또 불평하지 않아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불평했겠나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 거친 거 아니네요. 주님과 함께네요. 같이 걸어가도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 다섯 명이 모세에게 나와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거스린 고라의 무리 속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는 강하게 소중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거스리는 대적하는 고라의 무리 속에는 안 들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되면 고백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이 대부분들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대요. 고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막가는 모습은 아니라도 저 요나서 1장의 요나처럼 요나서 4장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덤벼드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자기 죄 가운데 죽었나이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나요? 우리 주의깊게 생각해보는 기한밤되기 원해요. 왜냐?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 나온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섯 명은 말라, 노아, 디글라, 그 다음 밀가, 그 다음 순서를 바뀌었구만요. 가운데에 호르마, 밀가, 디르사. 이 다섯 명의 딸은 지금 모세 앞에, 그리고 엘라살 제사장 앞에, 그리고 각 족장 앞에, 그리고 온 회중 앞에 나온 거예요. 이들은 얼굴이 뚝은 그런 어떤 분들 아니에요. 처녀고 소녀들이에요. 이 다섯 명이 그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 아니에요.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놀라운 모세 앞에, 제사장 엘라살 앞에, 각 지파의 불행들 앞에, 그리고 온 회중들 앞에 초라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유업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도 없고 기록된 말도 없는데, 모세가 한 말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 유업을 달라고요. 대단한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 대단한 것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 아버지는 주님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찾아보니 주님은 우리가 속할 수 있는, 참으로 내가 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의 자매들이 주님께 속하여 그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인격이 되다 보면 사람 앞에는 누구라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엘리야가 왜 그렇게 담대해요? 아합 왕 앞에서 그 담대하게 나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 그리 담대해요? 그는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온 거예요. 로마서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적인 관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요. 죄로부터 자유해요. 내가 그런 관계가 아니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거칠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아닐지라도 자기 죄 가운데 죽었나이다. 나의 주님 안에서 내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살아갈 그때가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기르사. 이 다섯 명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써줄만 해요. 여기만 이름 쓴 것도 아니에요. 민수기 27장만 이름 쓴 것이 아니고 민수기 36장에도 이름 다 따로따로 다 써놨어요. 여호수아 17장에도 이름을 다 써놨어요. 물론 그 써진 순서가 뒤바뀌어진 경우는 있지만 이름은 다 써놨어요.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밝음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모세도 모르고 율법책에도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가운데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단 말이 왜 그리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이다. 그거 안 들려고면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모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주님과 함께 나의 진정한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모세가 무슨 것 아니고 엘라살 무슨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것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친근하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민수기 27장에 다섯 명의 소녀들이 살고 있는 생활이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서 산 것도 이런 믿음이었어요. 거기나 셀로밧의 딸들이 이렇게 묶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산 거나 같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한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거 안 들려고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 없는 알 수 없는 나이도 많지 않은 이런 다섯 명의 소유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중한 하나하나다. 우리가 지금 거름자만 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전 심지어 말씀할 겁니다. 믿음이 있다 금치고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진정한 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진정한 아버지처럼 나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처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빛대심 속에 내가 살지 않는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그 처참한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하는 그 어두운 일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면 여러분은 땅바닥에 기록될 사람들이 아니죠. 이러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원하시는 유업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원하시는 삶을 가진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광을 가진 수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 속에 살란 것이 복음이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그들이에요. 이걸 어렵게만 생각하고 감당치 못할 것 생각하고 그 광야에서 늘 우정청하게 살아가는 아니에요. 벌써 밝았어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7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고향에 돌아보니까 집도 전지도 딴 사람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나의 것인데 분명히 내 것인데 딴 사람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럼 수넴 여인이 울고 땅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저 블레셋 땅에 가지 말고 어렵더라도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 나았을 텐데 그렇게 울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는 주님께 속하여 언제나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 대적의 땅인 블레셋 땅도 두렵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거니 와 지금 이곳에서 이런 여건이라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왕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벌써 자랐어요. 청소년이겠죠. 우린 이곳에서 오늘 청소년이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 엄마 나 못 나간다는 청소년이 많지. 나간다는 청소년이 많겠어요? 나 왕 앞에 가기는 무서워. 나 못 나가겠어. 하지 않겠어요? 오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 청소년은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그런 은혜 속에 서 있는 청소년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그렇게 자라야만이 세상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챙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장차 무엇이 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거 무엇이 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 속에 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죄다 찾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유업이죠. 더 축복을 얻게 돼요. 그동안 농사하지 않았지만도 그거 다 찾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에요. 그건 블레셋 땅에서도 그랬고요. 그것 익혔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그러고 올해만 그러겠어요. 창세기 16장이 이삭이 그 한 해에 농사에서 백배 얻었다면 했는데 한 해만 그러고 다음은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자의 삶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삭이 늙어도 자기 두 아들 얼굴을 못 알아봐도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관해서는 확신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축복하면 축복이 된다. 내가 아무리 네가 와서 울고 불고 해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모르는 일에도 내 주님과 함께 이런 믿음으로 살아온 이삭이기에 지금 축복하면서 이 축복은 된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에서하고 야곱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이거 안에 있는 믿음은 알아본다. 확실하다. 그렇게 가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으로 우리가 확신 있게 써가는 것 가능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저는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할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없이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 없이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 없이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면 그건 시편 51편에 다윗이 전날에 늘 있었는데 날이면 날마다 있었는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가 주님을 등한히 여긴 겁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길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7장에서도 슬로바스의 딸들은 광야에 살 때에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범한 생활이 아니었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그 밝으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가나안 목지 나아가서도 여호수아 17장에 나아가서 유업을 달라하지 않아요. 우리 날마다 날마다 이런 은혜의 유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구하여 가면서 힘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도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기장 놓는 자는 아니라도 내 생활이 자기 죄에 죽었나이다. 그것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죄인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생활이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데 된다 그 말이에요.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귀중한 것 놓치면 복음 붙드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매인 사람 아니에요. 오래지 않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한 달쯤 되었을까. 저희 교회에 아내는 권사님이고 남편 되신 분은 집사님인 분이 계세요. 아마 이 밤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내는 처녀시대부터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살았던 이고요. 남편 되신 분은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마음 쓴 지가 뭐 1년 2년은 아니라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1년 2년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아내 되신 분이 이제 섬겨야 될 말씀을 섬겨야 될 일이 있어서 자기 팀이 섬기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했는데 남편 되신 분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겠죠. 근데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을 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왜 당신이 말씀을 할 때 사로잡혀 준다는 사로잡혀 간다는 그런 사로잡힘이란 말은 안 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감격한 적이 한 번 두 번은 아닌 사람인데 그분은 예수님이란 주님이란 그리스도란 이 말을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분이셨어요. 그냥 입에 달고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도 가볍게 사용한 분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때 사용하세요. 성령님도 꼭 필요한 때 쓰세요. 골로새서 같은 데는 1장부터 4장 사이에 성령이란 말을 1장에 한 번밖에 안 쓰기도 해요. 너무 꼭 필요한 때만 써요. 그 아주 적절한 거죠. 음악을 할 때에 그 적절하게 사용하면 참 아름다운 노래가 되죠. 근데 그걸 무작정하게 좋다고 많이 쓰면 나는 미가 좋아. 나는 파가 좋아. 나는 솔이 좋아. 그것만 계속 울려뿐다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노래는 안 되는 거요. 사도 말씀은 정말 적절하게 썼어요. 저도 사로잡힘이란 말을 그렇게 무작정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 되신 그분은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래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가 했던 그 사업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엄청난 큰 공장을 지으셨다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사실인 줄 알아요. 그는 그 기업이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이었다고요. 엄청나게 큰 줄 압니다. 그 투여된 자금이 정말 적지 않은 자금이죠. 그러다 보니 죄송합니다만 그 중국에서 그것 군치 멀리지 않겠어요? 갖고자 했어요. 결국은 뺏겼어요. 그렇게 통찰력 있는 분이시고 자수성가한 분이기에 경솔하게 일을 처리할 분도 아니셨는데 그만 전부 다 뺏겨버리고 말았죠. 결국은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 세상 것 없다 보니 세상 것 뺏기다 보니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천국을 붙들게 되었으니 훨씬 좋은 일 아닐까요? 근데 그분은 통찰력이 있다 보니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어디에 관심을 두면 좋을까? 수십 년 자기보다 앞섰던 아내보다도 벌써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아, 주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사로잡힘이란 것이 궁극적인 알맹이다. 여러분, 제 설교 듣는다고 전부 다 그렇게 발견한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님은 그 점을 차지했고 자기 아내 되는 분에게 그 점을 지적해 준 거예요. 잘만 하면 뒤쓴 분이 앞서겠어요. 천국은 뒤쓴 분이 앞설 수가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두릉이라 해도 열맹낙제. 그건 전에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는 그렇게 가서 하는 소리가 그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봤다 그 말이요. 강야도 무섭지 않고 대적도 무섭지 않고 사람이 적군이 크다해도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따라 야 좋은 땅입니다. 참 과일 열매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그 말할 수 있는 우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 믿음은 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 영혼이 오늘도 사로잡힌 그 주님께 속하여 그 주님께 다스림 받는 시온 산성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한 분이 누가 있나요?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은 전부 다 예루살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우리 것 된다 그 말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잠시 하나 주목하다 보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저 다윗이 숲으로 참으로 피난 가서 살고 있을 그때에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이끌어 주심으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로 시집간 겁니다. 우리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숨겨진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산다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전 다시 말합니다만 수넴 여인처럼 육신의 남편도 존경하고 그 육신의 남편도 자기 아내를 볼 때에 존경스러워서 그 말을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족하게 살 때는 육신의 남편에 대해서도 참 기하는 것이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이런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저 아내는 불평한다거나 짜증낸다거나 그 어두움 가운데서 못마땅한 얼굴을 나 본 적이 없다. 뭔가는 만족스러워하고 나에게 진정한 그 무엇을 섬김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참 고맙다. 그 수림이 남편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만나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온 그분의 흔적들을 잠깐 꼽씹어보면 자기 아내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거요. 그런 삶인 거요. 수넴 여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애기도 자랐을 때에 왕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주님 모신 삶으로 길러놨어요. 그 수넴 여인이 왜 그런지 아세요? 수넴 여인의 진정한 주님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오. 그 은혜에 미어 산다 그 말이오. 만족하며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니 남편에게도 애기에게도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갈은 아니에요. 미갈은 산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니에요. 발디엘에게 갔습니다. 그 만약에 미갈이 보이지 않는 남편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지 않겠어요? 그럼 사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나요?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찾는 일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다윗을 찾는 이는 함께 살고 있었어요. 미갈은 찾지 않다 보니까 함께 사는 게 아니었었어요. 주님을 진정 찾으면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요. 영혼이 은혜 속에 없었겠지요. 자유도 없었겠지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저 발디에게 오시니까라 말하라니 그렇게 간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면 주님께 속하면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당신 어떻게 한다고? 틀림없어요. 제가 말한 거 99%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한 거 100%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하서 3장에서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에 내 아내 미갈을 보내주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 만날 거 생각지 마라. 강한, 아주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자기 아내를 보내주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이스보셋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아브넬이 가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가서 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엘에게서 그 미갈을 데려오고자 할 그때에 그 발디엘은 바울임까지 따라오면서 울었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바울임까지 따라오면서 울었던 거예요. 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중국의 고대 역사를, 왕들의 역사를 책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 뭐냐면 중국의 왕들의 딸, 공주들에 관해서 한때 그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겠죠.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읽어봤어요. 왜 애를 썼냐면 그 공주들이 와서 자기 집에 아내와 갖고 자기를 도와주는 이가 아니라 진짜 공주처럼 뻣뻣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종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그걸 다 알다 보니 공주를 맞이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공주를 맞이함으로 얻는 유익도 있을 거예요. 그보다는 더 귀찮다 그 말이에요. 이. 그러면 미갈도 공주예요. 발디엘에게 아버지가 추천해줘서 가기는 갔는데 만약에 그가 살아간 생활이 뻣뻣하고 방구했다면 발디엘이 저 미갈이 떠나갈 때에 뒤에서 웃으면서 이제 내가 해방됐다 잘됐다 이랬을 거요. 근데 발디엘이 바울임까지, 나는 그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임까지 따라오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왕창 잊어버리고 지금 이 양반이 자기가 온 마음 속에서 사랑하면서 이끌려갈 남편처럼 대한 거요. 발디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속하여가고 이끌려간 거예요. 전 그리스도인이 완악하게 살아라, 뻣뻣하게 살아라, 그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정 내가 속하여 살아갈 내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내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있는 남편에게도 여러분이 참으로 예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성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미갈은 아니에요. 미갈은 전 진정한 거 벗어버리고 이끌려간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우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됐다는 소문을 못 듣겠어요? 알지요. 그는 몰래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틀림없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긍휼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미갈은 발디엘에게서 그 집을 나와서 돌아갈 때에 그 미갈이 울었다는 기사는 성경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구했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진정으로 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너 아버네에게 내 얼굴 다시 볼라 생각지 마라. 그건 강력한 하나님의 뜻에 미어있는 다윗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날 버리고 갔는데 그만이지 하면 잊어버리면 그만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정한 마음으로 다윗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미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처럼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영혼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밤마다 많이 외치고 생각 많이 했던 부활하신 주님께 돌아간 우리 마음은 온전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다음 장 2장처럼 예수님이 내 주님이란 말을 말만 하지 말고 이젠 내 뿌리를 주님 안에 박아야죠. 주님 안에 서야죠. 주님 안에서 행하여야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이나 15절처럼 이제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게는 정말 내 주님이에요. 나의 평강의 주님이에요. 내 인격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야 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자기를 이겨요. 이런 마음으로 서갈 그때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굳던 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참 좋은 아내일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참 사랑하는 주님께 속한 이런 남편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참 좋은 인격일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붙들린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의 이웃집 자녀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자녀를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인격으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한 분 한 분을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다스림 받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가정을 세우는 분이 될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붙들어주고 세우는, 남편도 아내를 참 주님 안에서 세우는, 자녀도 부모를 세우는, 부모도 자녀를 세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했을 때 주님과 함께일 때에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세 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은 무너진다 하지 않아요? 두 가정은 멀쩡하나요? 다 금가고 부서져가죠. 예수님 안에 내가 서다 보면 가정도 서가는 거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속에 있으므로 이렇게 가정을 세워간다. 이 귀한 역사 아닙니까? 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을 때에 자기 인격도 아름답고 경건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인격으로 서세요. 이게 사무엘 하서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읽을 수 있는 내용인 줄 알아요. 인격이 잘 서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선다면 주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는 것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 정말 뜻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주님과 더불어 서감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고 내 영혼이 서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어요. 시간이 날끌어가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사무엘 하서 5장에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됐다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대요. 자기들 가운데 저 사무엘상 28장을 읽다 보면 자기들 가운데 있었는데 또 자기들이 알지 않아요. 그때는 다윗이 주님과 함께가 잘 안 됐을 때예요. 그 별것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윗이 왕이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날일 때는 너무 천지차예요. 사무엘상 28장은 다윗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그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까지? 르바임까지 쳐들어왔던 거예요. 르바임까지. 르바임은 예루살렘, 저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5km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곳은 고원지대이고 평야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싸우기보다는 이 넓은 평야에서 싸우면 좋겠다 그 말이겠죠. 르바임 고원지대이면서 광활한 평야인가 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어떤 위치예요? 그건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가면 8km 가면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르바임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글쎄요 한 30미리 정도 되는 12, 3km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왔을 때 다윗이 블레셋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서 5장에는 블레셋이 다 왔다고 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유다나 이스라엘에게서 병사를 모집할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 지금 저기 와 있는 곳이 30리 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 30리 같으면 금방 있지 않아요? 12, 3km지 않아요? 근데 언제 병사를 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동원해요? 없어요. 동원할 리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무엘서 5장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생활이 뚫어졌어요. 내 주님께 속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맑은 생명수 그 주님의 의로운 영 주님의 성령님의 주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참 이끄심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끊임없는 구원을 기대하면서 붙드시는 사랑의 마음을 쫓아 사는 이 생활이 생활 속에서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소문을 듣고 요해처로 갑니다. 요해처란 말은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렇게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에요. 왔다 하니까 우선 금방 할 곳은 백성들 부를 여가 없고 뭐 있는 조그만 군사이겠죠. 예루살렘에 사람을 넘죠. 그 군사 가지고 요해처로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님, 블레셋을 제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제 손에 맡겨 주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쉽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저를 너 손에 맡길 거다. 넌 이긴다. 그거 왜 그래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평강이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고 주님 모신 밝음이 있고 살아왔는데 그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나가서 레바임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때 다윗이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 그 뭐래요? 다윗이 나간 사람 적은 숫자 틀림없어요. 백성들 동원도 못했어요. 사무엘서 24장에 뭐 50만이나 80만 그걸 부를 수도 없어요. 지금 조그만 숫자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나가니까, 바로 공격에 나가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적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조그만 배가 나가면 바닷물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듯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갈라진데 얼마나 겁이 났던지 자기들이 종기역이나 우상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 속에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발브라슨 아무리 대적이 커도 우리 이기는 거요. 얼마 후에 또 쳐들어왔어요. 어디로? 르바임으로. 그때 주님께 다윗이 또 여쭙습니다. 다윗은 그 대적이 인식하지 않고 주님 모시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온 땅에서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갖고 내 성을 지킨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 속에 살았어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여파로 공격하지 말고 적군의 뒤를 돌아서 옆에 있는 뽕나무 숲으로 들어가라. 그 위에 여호와께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난 공격해라. 근데 그 엄청난 군사의 뒤를 돌아갔다 할 때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뽕나무에다 숨긴다. 넓은 강하란 평양 아니고 뽕나무 숲속에 사람 숨긴다. 수많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다스림 받는 그 삶이 있을 때에 다시 공격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낱말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게바와 게셀까지 그들을 쳐서 공격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낱말이에요. 게바와 게셀까지. 게바는 어느 쪽이냐면 예루살렘의 북동동이에요. 아까 르바임은 예루살렘의 남남서쪽이에요. 근데 이번엔 북봉동이에요.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근데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9km 되는 곳이에요. 그럼 아래쪽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만두면 될 건데 마치 기드온 300용사가 12만을 무찌르고 난 뒤에 우리 그만하자. 그게 아니라 도망간 15,000명을 쫓아가듯이 다윗이 지금 넉넉한 주님 은혜로 적은 숫자 가지고 공격해 간 거예요. 개바! 여러분, 그 거리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도 줄 잡아서 20km 넘지요.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개새로운 블레셋 영토 같아 보여요. 그럼 자기 나라를 도망갈 때까지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 승리예요? 온전한 승리예요? 문제는 뭐예요? 전쟁 통제라 그거 아니에요. 내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참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숫자라도 기도원 300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이듯이 지금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은 적은 숫자라도 한 분 한 분이 크다고 말이에요. 오늘 밤에 마음 써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대적한 자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그렇게 살면 가치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주님 모시고 그 주님께 속한 시온 산성, 다윗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주님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나 이제는 시온이란 이 영역 안 벗어날래요. 예루살렘의 은혜 속에서만 살래요. 그 밖에 선을 행하라 말고 안 할 거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보좌의 주님께 믿는 삶을 살자고요.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우리가 보잘 것 없는 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예요.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 별것 아니에요. 내 주님을 따라 이런 자만 된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은 풍랑이는 받아도 밤중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때문이라도 봐주실 것 같고요. 어두운 이 땅이라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새로움이 있는 밝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지나갈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하지 말고요. 주님 그냥 내가 아무리 살던 간에 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나 시온에만 살 겁니다. 부활하신 주께 속하여 내 주님의 백성으로 내 주님의 사람으로 내 영혼 속에 임해오는 주님 주신 맑은 생명수 마시고 주님 이끄시는 어려운 영 따라 살 거예요. 예수님 이끄시는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끌려 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셔야 돼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밝음과 은혜 속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옹졸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며 묵상해봤던 세 가지 일을 이루어가는 거요. 주님 안에서 굳은 자, 보좌의 은총에 밀착해서 매달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젖는 자, 이 땅을 향해 물러가서 숨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요소에 나오는 2장에 읽을 수 있는 그 라합, 그냥 라합이 아니요 기생라합이요. 올바른 마음, 참된 마음 품다 보니 자기의 속한 가족 다 건졌어요. 다 건졌어요. 무너져가는 여리고성에서 다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는 남은 삶을 값지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도록 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우리가 담담하고 답답해 보이는 이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루어 볼 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 어떤 거무소 오기를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에 곁에 있던 목마른 여인도 예수님 만나면 내 목마름 해결돼요. 세상 끝까지 봤자 먹고 입는 거 아니다. 지금은 목마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아 그 말하면 됐지 않아요. 정말 됐지 않아요.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무슨 거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면 내 영혼 해결되고 내 영혼 주님이 내 주님 되면 돼요. 우리가 다음 걸음은 세상에 무엇 그거 아니에요. 그 초라한 얘기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거요. 성령과 진정으로서 내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요. 그 다음 그러면 주님의 돕는 이로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땅끝이 다가온 우리 주변, 우리 이웃, 내 조국, 하나님 섭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신 곳곳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맹목적으로 하다가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는 되는 거예요. 이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이 어두운 시절 한분한 분들이 정말 강한 빛으로 주님의 세우시는 복된 자들로 설가시기를 권하여 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조금 잡았었는데 쓸라 해도 오늘 저녁하고 내일밖에 없잖아요. 좀 쓴 거 용서해 주시고 조금 늦게 뭐 써봤자 얼마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조금 늦게 기도할 것 하시고 조금 늦게 하십시다. 조금 늦게 다음 순서를 진행해서 만 15분이나 그쯤만 더 제가 좀 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귀중한 기도입니다. 아직도 풍량이는 내 조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값진 일들이 일날 수 있도록 이 밤도 등록하신 3천명이 넘는 분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지기 시작해도 뭔가 꿈틀거릴 것 같지 않아요?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는 봄과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힘차게 열심히 있게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15분 정도 더 쓴 것은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만 있는 이 참길 난 이제는 알아요 난 알아요 수많은 길들 겨우 헤쳐 나와 나 이제는 알아요 난 알아요 주님 내게만 있는 이 참길 알아요 이틀길도 삼일길도 아니에요 오직 하루길로만 오늘길 갑니다 오직 오늘 하루 길만입니다. 주님 난 내가 어린아이인 줄 정말 이런 어린아이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길만 참 평안 참된 쉼 참된 소상오름이 있었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 여기 난 당신 없는 오늘은 정말 아무것 아님을 알았어요 오직 당신과 함께 함만이 내 기림을 나의 오늘 내 기림을 난 알아요. 주님 내게만은 내일은 없어요. 어제는 아무리 좋았다 한들어지러울 뿐 오직 내 주님 나의 유일한 오늘 정말 당신 나의 유일한 오늘이에요. 주님이러한 오늘이 내일이라면 난 걸어가겠어요. 다음날이라도 웃으며 밝게 가요. 영원한 주님 함께 오직 정말 이것뿐이에요. 주님 내 주님 오직 정말 이것뿐이에요. 주님 내 주님
우리가 알기로는 신약 성서 야고보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인 줄 압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쓰신 분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우인 줄 압니다. 야고보서의 신앙은 대단히 돈독합니다. 강합니다. 유다서의 내용은 1장밖에 아닐지라도 얼마나 강렬하고 뚜렷한지요. 어느 성서면 그러지 않겠습니까만은 아닙니다. 이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더욱더욱 그 강렬함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이거들랑 좀 나가서 일 좀 해보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사르밧 여인이 자기 집에 온 엘리야를 귀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동네 다니면서 우리 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왔다고 이야기했겠나요? 참으로 존경함과 동시에 숨겨드리고 싶은 마음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존경한다는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담장 위에다가 방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나가서 우리 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다 갑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사람을 숨겨드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친과 모친이 아기 예수님을 참으로 생명을 위하여서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요란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었을 것 같습니다. 참 귀역이면서 숨겨드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아니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절기에 가서 일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런 아우들의 말은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굉장히 존경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 곁에 야고보나 유다 동생이 그 곁에 서 있는 흔적을 우리 못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에 이 아우들이 자리 잡아 있는 모습도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그렇게 놀랍게 진정 메시아처럼 존경한 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시는 모습은 이들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기에 앞서서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굉장히 강렬함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동생이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게 되고 온 전체가 귀중하게 그의 말을 받아들여 주심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귀중한 사건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나사렛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은 20년은 넘고 30년은 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안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벗어난 그 무엇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 만나 뵙고 천국에 올라가신 그 주님 배웠을 때에 집안에서 긴 날 동안 평범한 형님으로 계셨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많은 생각으로 돋아났을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사이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목수 요셉 밑에서 아버지를 도우셨던 예수님은 늘 겸손하고 온유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생들이 이 야고보와 유다가 보는 그 마음속에는 정말 엄청난 것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허물없었어. 그렇지만 조용하셨고, 그렇지만 겸손하셨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용한 형님처럼 온유하셨어. 그분은 진짜 메시아야.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야. 나는 지금 그분의 실상을 보았어. 그러나 지나간 그 모든 삶이 어떠함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흩은 말 그 당시에 한마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가짐 속에는 흩은 몸가짐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조용하게 비추어오는 따스함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냉랭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주셨던 그분. 우리가 그분을 무시했다는 거지. 그분은 정말 조용하셨고 안정감 있으셨고 한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한 말 가운데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거들랑 믿고서 인내하면서 기뻐해라. 이 말이 예사롭게 생각됩니까? 그냥 부활하셔서 그냥 천국 올라가신 그분 생각하고 굉장함 생각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리기가 없습니다. 너무 부리기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로 볼 때는 조용한 그분이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것이다. 내가 무시했고 내가 없이 여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시련은 있어 보이고 어려움은 있어 보이지만 그분은 틀림없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이다. 내가 그분을 조용히 의지하면서 존경하고 싶다. 내가 그분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믿어드리고 싶다. 인내하고 싶다. 긴날 동안 너무 몰라주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안다면 이 야고보서의 이 말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곁에서 변함없으신 그분을 봤던 그 마음으로 볼 때에 그분 꾸짖지 아니합니다. 형님으로서 우리를 맡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꾸짖지 않습니다. 형님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물어볼 때는 언제나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요란스러운 이런저런 역사는 아니라도 조용히 계셨던 그분을 나는 지금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게 경건 아닌가요? 이게 경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모셨다고 갑자기 우리가 야단스럽고 요란스러워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그 점이 비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남 몰래 흐느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몰라줬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 인격이신 주님을 제가 모시고 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조용하게 아무런 굉장한 역사 없었지만 같이 살아주신 주님, 제가 모시고 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지나친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준다면 이 깊이 있는 말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굉장한 일 아니라고, 주님이 두드러진 어떤 역사는 아니하신다고, 어떤 표적과 근능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존경하며 모시고 사는 그 자세가 없나요? 유다서에서 1장에 영담보내 주신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지가 2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도 별로 느껴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것 알고 천국 가신 것 알 때에 조용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때론 자상하신 사랑으로 형님처럼 대해주셨던 변함없으신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을 볼 때에 사실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너무 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이 이들 아닙니까? 영담보내 주신 믿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 형님으로서 변함없으셨다. 유다서 1장 20절에 놓은 이제는 그분은 지극히 그루한 나의 믿음이다. 구별되고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그루한 믿음이다. 나는 이 위에서는 설 수 있다. 짤막한 이 말씀 속에서 지나간 예수님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만 하고 20년 이상 살았던 그 예수님이 내 형님으로서 흔들릴만 하고 불안하다면 지극히 그러고는 믿음이 건축하란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시면 날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형님은 우리가 존경하지 못했지만 정말 정말 변함없으신 형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나에겐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 영원토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할 겁니다. 전날에는 굉장히 생각 못해서요.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의 내 믿음 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믿음에 서서 주님의 은총을 기대할 겁니다. 잠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동생의 길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그분의 말을 우리가 좀 끄집어내 봤습니다. 루스는 아직 못한 땅에 왔었는데 우찌와다 보니 자기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볼 때는 생각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아스였습니다. 자기 삶을 책임져 줄 분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을 알았나요? 우리가 그분을 알았을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알았을 때에 왜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희 기업 물을 자였어요. 지나간 내 모든 죄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모든 것 다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그분은 내 기업 물을 자로 나의 왕이에요. 나를 위한 왕이에요. 제가 짧게 말하고 지나갑니다만 잊지 못할 깊이 있게 생각할 내용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